복음 명분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더베,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반대하십니다. 금방 읽으신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그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곳은 현재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는 아시아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아시아와 그리고 이때 당시 또 말씀 속에서의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이해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아시아는 다릅니다. 범위와 경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등의 터키의 남서쪽,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의 화면의 중간에서 남서쪽 지역, 그쪽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요, 이때 당시는 그 소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을, 터키의 남서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시아, 그 터키 남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왜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죠. 동선상으로 그다지 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동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시아에서 당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정 19장에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 속한 에베소 도시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 복음의 확산이 어려워졌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신전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데미 여신의 권위를 훼손했다, 그 권위를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잘 아시겠지만 아프로디테라는 그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아프로디테고요, 또 로마 신화로 따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너스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냐면 솔로몬 성전의 약 34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큰, 웅장한 그런 신전이었죠. 얼마나 큰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다 보니 이 아데미 신전 그리고 극심한 우상 숭배에 대항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자연스럽게 핍박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구석구석 그 핍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같았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하니. 그리고 고난의 고통의 대명사인 베드로 전후서를 보아도 첫 번째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편지 수신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비두니아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란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닌 이 터키의 남서쪽 지방의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로 인해서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 바울이 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본인의 성향과 특성과 그 특성상 가장 빡신 곳을 선택한 거죠.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하고 성행했던 그곳, 바로 맞짱 뜨고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택했던 것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제자 디모데를 유대인의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시킨 다음에 그 지역은 지도에서 이제 띄워주시면 길리기아 지역인 거예요. 더베루스드라는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 길리기아 지역에서 6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살펴보면 땅은 코란이라고 해서 지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뭐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라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녀가라는 이 원어는 패스 스루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이패스 한 거죠. 하이패스에서 쭉 길리기아 지방, 저 동그라미 쳐놓은 오른쪽 끝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저 끝쪽 지방으로 그 모든 땅들을 다 스킵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무시아라는 땅 근처에 가게 됩니다. 무시아도 지역이거든요.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 했으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무시아 지역에서 오른쪽 위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방을 출발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가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6절에서 막았고요. 7절에 무시아 땅에 들어가서 비두니아 위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서 두 번의 좌절, 금지가 나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할 때는 크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위험하고 두 번째로는 명분이 없는 거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금지는 굉장히 달갑지가 않겠죠. 위험한 거는 감수했어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건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명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일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부도덕한 일, 비윤리적인 일,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좌절, 금지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예배하고 싶은데요. 진별로, 팀별로,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 말씀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차단, 좌절, 금지를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하라고 하신 것,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차례 외치는 거예요. 주님 왜요?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나 나름 괜찮게 살아왔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해야 할 명분이 분명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간사, 리더, 인원, 섬김, 그 모든 것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아요. 명분이 있음에도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을 2차로 하는 상황이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아시아 지역으로 맞짱 뜨러간 거죠. 정면 승부를 펼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명분이 가득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 하지만 두 번의 브레이크, 금지. 그 와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요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세심한 사명이 다시 한 번 더 가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대상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닫혀진 교회, 비대면 예배, 다시금 힘 빠지고 얼어붙은 듯한 집 모임, 리더 모임, 팀 모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특별한 소명이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됨이, 나의 홀로됨이, 혹은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나의 삶의 더딤이 다른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삶에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닫혀지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내게 주신 여러 브레이크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이죠. 드로아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위에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사모드라게라는 그 섬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마게도니아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내륙의 첫 시작점이 되는 그런 도시이자 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빌립보라는 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작은 샘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레니데스라는 그 도시를 점령하죠. 그 이후에 빌립 왕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금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 도시였죠. 그래서 시 자체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그 운영을 통해서 빌립보 특구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국제 도시 이런 개념일까요? 그 빌립보 특구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3장 말씀에 하늘의 시민권을 소망하라라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죠. 빌립보 감옥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탈출한 사건이죠. 미래를 예언하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을 이익으로 얻었던 주인이 고발한 거죠. 고발하고 얻어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도망하지 않자 간수장에게 전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바로 앞에 위치한 거예요. 11절부터 15절에. 그 11절부터 15절의 이야기는 짧고 간단합니다.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세례받고 바울 일행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래서 그 집에 머무는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5절이에요. 그다지 특별한 게 없는 그러한 본문이자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뜯어보면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디아는 원래 리디아라는 영어 이름이에요. 리디아.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여성 프로골퍼 중에 리디아 고어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리디아는 원래 사람 이름으로 잘 쓰여집니다. 근데 원래 리디아는 원래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거의 수식어를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루디아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성에 사는 한 여인. 이게 바로 루디아의 정확한 수식입니다.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요. 그 지역의 이름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뭐 밀양댁, 목포댁, 뭐 부산댁, 서울댁 뭐 이렇게 무슨 댁을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올라온 그 여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루디아는 그냥 루디아에서 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댁이라고 하시면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루디아댁은 원래 두아디라 성에 살았어요. 두아디라 성은 염료 공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보낸 일곱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인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있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이곳 출신 여성이 그리고 그 수많은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안식일에 강가에 모였습니다. 바울 일행도 기도할 곳, 기도처를 찾다가 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 여인들이 빨래하러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근데 안식일이었다라고 그 저자가 쓴 거 보니까 어쩌면 그 여인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가능성 속에 그 여인네들과 사도 바울 일행이 만난 거죠.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 댁은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집으로 강권하여 초청합니다. 모십니다. 언뜻 보면 그냥 아 그랬구나, 잘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만났구나, 집으로 초청했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의 직업을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녀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감이 어떠세요? 자색 옷감 장사. 왠지 시장에서 왜 판을 깔아놓고 그 가판대에다가 옷을 떼다가 파는 그런 뉘앙스가 들지 않으십니까? 뭐 성냥팔이 소녀까지는 아니지만 왠지 조금 쉽지 않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는 단어에서는요. 근데 그것은 단어에서 전해지는 어감이지 실제로 루디아의 그 직업은 정반대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는 단어 대신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시, 뭐 크리스찬 디오르, 수석 디자이너 존 칼리아노, 루이비통의 아트 디렉터이자 마크 제이콥스의 대표 마크 제이콥스, 뭐 수석 디자이너, 유명 디자이너의 그뭐 대표 이런 거예요. 자색 옷감 장수는 옷 떼다가 파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품위, 고귀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보라색에 대한 고급 이미지는 로마 시대 때 한층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면은 지금의 합성 연료로 보라색이든 빨간색이든 여러 가지를 색깔을 그 염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옷을 염색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든 염료를 다 자연에서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뭐 광석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염료를 뽑다 보니까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아주 적은 양의 염료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긴 공정을 지나고 나서 그러고 옷감을 염색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티리안 퍼플이라는 그 보라색, 바다에 사는 달팽이를 이제 잡아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예요. 1g의 염료로 옷자락 하나 정도 염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g 가지고 그 하는데 그 1g을 염료를 내기 위해서는 달팽이 만 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뭐 달팽이를 양식하거나 이랬다면은 쉽게 또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달팽이를 모으는 것부터 수고하는 거죠. 달팽이를 만 마리 모아야 이제 그 헝겊조가리 하나를 하니까요. 제 생각엔 그냥 차라리 그냥 달팽이 양식을 하는 게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달팽이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달팽이들을 모은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달팽이들을 솥에 부어가지고 펄펄 끓입니다. 그래서 계속 며칠 동안 그것을 끓인 다음에 그 달팽이 껍질을 부수고 햇빛에 며칠 동안 말리면 그러면은 만 마리로 1g 염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 얻었으니까 옷 전체를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염료가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달팽이가 들며 그 모든 공정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트라얀, 13대 왕 트라얀은요, 그 1세기 말의 로마 황제인데요, 나만 이걸 입을 수 있다라고 황제의 색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보라색 옷은 황제의 옷인 거예요. 그도 그럴게 약 300한 1년쯤에는 이 보라색 염료 같은 중량이 금의 3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 염료가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황제의 색으로 지정 안 해도 이건 비싸서 아무나 사서 입을 수가 없었던 색깔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보라색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와 부자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지 나사로 부자 어떤 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거의 황제급. 어떻게 보면 그 통치권을 가진 사람의 그 정도의 부를 가진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색 옷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라색 옷은 명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장 합동 측 뭐 저희가 따로 보라색 옷을 입지는 않지만 뭐 다른 교단은 로만 카라 옷을 입거나 혹은 뭐 천주교도 그렇고 보시면 그 보라색 옷 셔츠를 입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바로 고귀함, 로열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불쌍한 그런 여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뭐 소외를 당하거나 옷을 떼다 파는 그런 외판원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힘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류계의 핵인싸였습니다. 셀럽이고요.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녀의 고향 두아디라에서 유명했던 염료 기술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처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곳 빌립보에 잘 정착해서 거기서 그 의류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자족감 장사라는 이 표현 자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했다, 초대했다 정도면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류를 공급하고 판매했다. 이거는 정치계 혹은 종교계에도 굉장히 밀접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때 당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는 이단시했던 이때 당시에는 그 정치계, 유대인들과 얼마나 밀접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종교계 제사장이나 혹은 빌립보를 통치하던 분봉왕의 의류를 만들었던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던, 가진 게 많고 부족함이 없던 루디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나서 회심을 한 것입니다. 회심할 수 있죠. 예수는 믿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여인은 핵인싸 셀럽 혹은 인플루언서 그 자리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시작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심이 아니라 쉬쉬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종교계와 정치계에 밀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요. 지금껏 누렸던 많은 좋은 것들을 과감히 포기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바울 일행을 집으로 강권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리게 하니라. 아마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으로 추측합니다. 정황상 남편이 없고요. 대차하고 당차합니다. 그녀의 요청을 보니까 그 가정을 스스로 좀 운영해 나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홀로 된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완곡하게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조금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집에 머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 본데요. 그러시다면 더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피로 믿어진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셨으면서 제 집에 머무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회심했다라는 것을 못 믿으시는 거군요. 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 사도 바울 일행이 어찌 안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렀다는 건 그거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녀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라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혹은 이교도들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이단이거든요. 이교도거든요.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정체성의 전환을 뜻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나는 완전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박해가 심했던 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통치 내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한 핍박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 그녀의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함께 밀접하게 가까이 지냈던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정치인들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위로하고 가니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권하다고요. 두 번째는 굳게 하다예요. 강권하다라는 용례와 굳게 하다라는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하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사도행전 요 앞장의 15장 32절을 본다면 여기서 쓰여진 파라칼레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서 굳게 하고가 바로 파라칼레오거든요. 아마 비슷하게 동일하게 15장과 16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위로하였다기보다는 단단히 굳게 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과 번역일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을 나온 이후에 그 간수장들에게 또 그 가정에 세례를 주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기 직전에 루디아 집을 들렀습니다. 들렀더니 이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 아델포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가족들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루디아가 바뀐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회심시킨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떠나면서 만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칼레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바울도 이제 그녀의 미래를 알았던 것 같아요. 원래 잘 나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일시적이지만 극심한 핍박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풍성한 그분의 삶에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점점점 말려가는, 말라져가는 그 재정의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힘든 삶을 사는 듯 하지만 반대로 그녀의 주변의 사람들은 영혼의 영원함을 깨닫고 그 영원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하게 박해하지만 더 모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것을,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이 루디아 댁은 루디아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라 그랬죠. 이 루디아 댁은 유오디아 혹은 순두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첫 개척자였던 거죠. 그러니 그냥 스쳐 지나갔던 오늘 본문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회심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 그 일행들을 초청하여서 집에 유하게 했던 그것은 그냥 모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은 빌립보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흐름을 완전 바꾸게 된 것이었던 거예요. 금이 중요했고 금광이 중요했고 그 빌립보 도시의 시민권이 중요했던 그 도시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했던 그 첫 모임이 바로 루디아의 정체성 변환, 그 이후에 사도바울이 함께 모여서 했던 그 식사, 그게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개척교회 첫 예배인 거예요. 설립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 초반부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아시아와 여러 지역이 막히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아와 비두니아, 부르기아 땅을 모두 스킵하고 통과 하이패스해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마게도냐 첫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는 이 긴 여정,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워크스루하고 패스루하고 하이패스 하게 했던 그것,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마게도냐의 그 환상 가운데 그 저 사람은 바로 이 루디아,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라는 명분이 있음에도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더디게 하신 이유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의 정체성을 바꾸게 하신 이유는요, 빌립보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가 있으십니까? 명분과 이유가 타당함에도, 왜 그러시는지 모름에도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브레이크는 다른 이들에게 엑셀레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을 향해 엑셀을 밟고 돌진하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루디아였고요, 그 루디아를 통한 빌립보 교회까지였습니다.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그런 루디아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그녀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온전한 정체성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고난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은, 또한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주변은 빌립보의 그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나 영혼의 영원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체성의 전환을 하여 고난 중에 풍요로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쩌면 처음 하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루디아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한 자요.
우리
자입니다. 주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장벽이 있습니다. 나에게 명분이 너무나도 가득함에도, 이유가 가득함에도, 모이고 싶음에도, 예배하고 싶음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라고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내가 택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었다. 너의 더딤은 바로 그 이유이다. 너의 브레이크는 바로 그 이유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목적지는 결국에는 루디아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주신 루디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그녀를 통하여서 이루실 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그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이패스에서, 워크스루에서, 패스루에서 지나갔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에게 달려가셨던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더딤이, 나의 브레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엑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져오신 그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더딤이 많습니다.